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한 절씩 저희가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고린도 전서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는 말 그대로 바울이 이 로마의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를 가리킬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처음 사실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불러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행위들이 세상의 일반 직장이나 오늘날의 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사이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비윤리적이고 또 타락한 신앙인의 모습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서로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 내부에서 다툼이 끊임이 없었는지 성도들끼리 이 분쟁이 끊이지가 않자 세상 법정에 나가서 누가 옳은지 좀 판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세상에 서로 고소하고 또 그렇게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분쟁이 일어나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의 아내, 즉 자기의 이 어머니와 간음 행위를 저지르는 폐류나도 존재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 어머니가 자기의 친모가 아니라 계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버젓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만 그를 책망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죄를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가정이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또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딘가 낯이 익은 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도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2000년의 이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로 이사를 와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교회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날 이 교회 문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 부부끼리 막 교회에서도 서로 욕하고 너무나도 이제 뭐 갈 때까지 다 가 있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힘없이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한 교회고 또 신앙의 어떠한 본질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관심이 많아서 온 교회죠. 그러니 누구라도 사실 이런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야, 이 교회만큼은 좀 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교회인 거죠. 자, 그만큼 문제가 많고 죄악이 넘치는 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누구보다 이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 정말 분쟁과 또 성적인 음란함과 또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시비가 너무나도 많은, 이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만 여전히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주님의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 보이는 교회,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갈등이 많은 교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교회의 간판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한국으로 따지면 걸러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내려둬야 할 상황이 있지만, 성도로서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집에 5살짜리 또 3살짜리 두 아들을 둔 이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사고뭉신지요.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해서 정말 한눈을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두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또 큰형이 그 동생을 울리고, 동생이 자꾸 형 못살게 우리가 괴롭히고,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이 에너지가 넘쳐났는지 이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루는 엄마가 이 부엌에서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제 맛있게 요리를 해주려고 이렇게 부엌에서 식사 재료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이 거실이 갑자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 고요함이라는 게 평안한 고요함이 아니라 그 적막 속에서 왠지 모를 이 불안함이 엄마한테 엄습해 오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고서 이 거실로 달려가 보니까 그 앞에 정말 엄마가 기절 초풍할 일이 막 펼쳐져 있는 거죠. 큰애랑 아이랑 이 크레파스를 고사리 손에 하나씩 붙잡고서, 형 놈은 그래도 키가 크다고 위에서 아래로 그림을 막 그리고 있고, 아래에서는 키 작은 그 3살짜리 동생이 막 동그라미를 막 여러 개 그려가면서 정말 피카소의 작품보다도 더 이해하기 어려운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도대체 뭘 그려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벽지를 왔다 갔다 해놓은 거죠. 요즘에 아이들이 어떠한 실태를 좀 저지르고 있나 봤더니, 새로 산 스마트폰이 요즘 사실 얼마나 비쌉니까? 어떤 거는 막 한 1,000불 정도 가까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아기들은 그 아버지 스마트폰 새로 산 거 가지고 그 변기통에다가 집어넣고 물레를 보는 애들도 있고, 엄마가 정말 너무 비싼 화장품이라서 아껴서 쓴 건데 그 뚜껑 열어가지고 땅에다가 막 흘리는 데도 있고, 지난 작년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하는 TV 큰맘 먹고 샀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그 화면에 던져가지고 막 금이가 있고, 부모 마음에 같이 스크래치가 막 가는 거죠. 막 아 저거 어떻게 주고 산 건데. 어떤 애들은 또 새로 산 그 비싼 그 가죽 그 쇼파에다가 가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 새겨놓는 애들도 있고, 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난장판이죠. 때로는요 정말 부모가 너무 화나면 어떤 어머니들은요 나가 막 그렇게 소리치는 분도 있어요. 이 엄마가 이 분노가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마 뭐 여기서 자녀를 다 양육해 보셨으니까 지금 우리 집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들어보시는 것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더한 애들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집 밖으로 정말 쫓겨내고 싶을 만큼 사고뭉치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가운데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또 본인이 그렇게 속썩이고 살아오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찌된 경우인든지, 그러나 그 사건들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 중에 정말 쫓겨난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훈육할 때 그랬잖아요. 너무 속썩이면 빨개 벗고 진짜 밖으로 내쫓았어요. 속옷 하나, 이 팬티 하나만 딱 입고 밖으로 내보면 애들이 문고리 붙잡으면서 울면서 엄마 내가 잘못됐어 나 문 좀 열어줘 하고서, 지금은 상상도 못할 훈육 방법입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언젠가는 그 엄마가 그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다시 또 사랑으로 또 격려해 주죠. 어느 부모라 해도 자기 자녀가 아무리 그 말썽쟁이고 사고뭉치라 하더라도 그 아이를 그렇게 포기하는 법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한국에서 이게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어린이집 이 선생님들이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어린 그 네다섯 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을 막 주먹으로 이 얼굴 때리면 상처가 남으니까 막 애를 막 때리고 막 손바닥으로 이 아이의 막 뒤통수 머리를 치고 이 이 어린이집에 있는 그 CCTV 화면에서 이 부모들이 이거 보고서 너무 경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떤 선생님은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어린이집 의자에다가 애를 테이프로 꽁꽁 묶어놓고 왔어요. 4-5살짜리 애를. 그리고 어떤 아이는 너무 말이 안 들으니까 이 깜깜한 방에다가 불을 다 꺼놓고 걔 혼자서 이렇게 감금시켜놓고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지내라 그러고, 또 어떤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 4살짜리 애를 눕혀놓고 발로 밟았어요. 너무 말 안 된다. 이 선생님들의 이 공통된 이 변명이 뭐냐면 이 애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 훈육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부모 마음에서 보면요, 그게 변명이라는 거죠. 아무리 애가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그 다시 돌려 말하면 애가 안 들을 때 부모 역시 회초리를 들고서 애를 때릴 때도 있고 또 애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아프게 하는 그 방법과 부모가 아닌 사람이 남의 아이를 다루는 그 방법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건강을 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때로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평안한 인생 가운데 갑자기 관계를 하나님께서 엉키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삶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하시는 그런 도구, 징계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네 앞에 있었던 사울은 내가 버렸지만 내가 너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너가 범죄하여도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너를 징계한다 한들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것과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주님을 멀리 떠나는 그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데려오시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이건 거죠. 정말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교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교회. 정말 이 사도 바울도 이 교회 이 개척한 목사인데 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교회지만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교회라는 것을요, 우리의 공동체로 보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사실 넣으셔도 됩니다. 고린도를 우리 시카고로 바꿔서 시카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바쁘셔도 똑같아요. 지금 마치 깨진 유리병처럼 참 보잘것없는 삶인 것 같고 망가진 인생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고 계신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교회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이 교회가 같다는 거죠. 그 다음 나올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풀이가 되겠죠.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교회는 곧 사람이 곧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풀어 말할 때 고린도에 설치했던 어떤 그 멋진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룩해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씻음 받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의 영혼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거룩해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2절에서 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여기서 쓰인 이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구별된 자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이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룩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 거룩한 성도의 무리라는 것을 먼저 밝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한번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코너스톤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아 우리 교회만한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코너스톤 교회 이 교회는 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지. 아, 이 교회는 또 이런 부분이 또 연약한 교회지 하는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의 또 문제점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져야 할 공통된 시선은 과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성도라 보신 것처럼 코너스톤 교회를 우리가 볼 때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또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거룩한 성도의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입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 불릴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시카고에서 우리가 듣는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다 합쳐놓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문제가 많고 비록 지금은 미성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가고 교인들이 거룩한 성도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너스톤 교회가 정말 하나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 우리 아이들 함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택하신 주의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바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1장 2절은 한 절입니다만 이 구절 안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에 대한 많은 별명들을 이미 다 열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도 교회의 또 다른 정의겠죠. 근데 오늘 특별히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정의인데요. 또라는 단어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교회의 또 다른 정의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부르는 압도적인 호칭이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호칭은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서 처음 생겨난 이 호칭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오늘날 좀 리앙스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미친 사람들, 예수의 미친 사람, 그런 리앙스가 있고, 그 1세기 문맥으로 다시 가져가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런 리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우리 스스로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실상 예수를 믿는 1세기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이들은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라는 그 기록 다음에 어디를 봐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게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1세기를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믿는 자들, 형제들, 또 오늘 여기 표현에 나온 것처럼 성도들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온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낸 바로 이 이름이에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표현이 바로 1세기 초대교회가 자기 자신을 설명했던 바로 그 글인 거죠.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을 때 우리는 교회의 참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설교는 누구의 설교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가 했던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설교였는지요. 남자만 몇 명이 회심했습니까? 3천 명이 무려 회심했어요. 놀라운 역사죠. 자, 근데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곧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주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터인데 그 주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3천 명이 회심한 거죠. 자,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저자인 누가는 이 장면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고 박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교회라는 표현을 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마치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m Christian이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이 1세기 초대교회의 이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서의 나타나는 최초의 이 순교자가 누굽니까? 돌에 맞아 죽은 누구예요? 스테반 집사죠. 스테반 집사. 스테반 집사가 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그가 하늘을 보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스테반이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마도 이 장면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청년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인물이죠. 그는 정말 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야, 어떻게 예수한테 기도하나, 신성 모독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도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기도가 있었어요.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이 주는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또한 그는 죽음의 문턱에 가까울 때마다 예수님을 불렀어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 그 22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21절 그리고 20절 그 문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기도가 누구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처럼 1세기를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예배했고 예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요,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할지 모릅니다만 당시에 1세기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추동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지금 기도 예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었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정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이 주 예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고 주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진지하게 기도해 보려고 도전해 보신 분은 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성자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되나?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삼위일체라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어느 분에게 기도해도 사실 우리는 한 존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다시 오늘 이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부른 이 형태는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권위를 높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이 표현을 살펴보면 이분은 너무나도 인간과는 다른,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완전 무결하신 신적인 존재, 곧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간고사를 제자들에게 놔두잖아요. 사람들은 나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딴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서 또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문헌을 살펴보면 로마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낸 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인가를 기록한 문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라는 그런 묘사하는 기록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이 로마 배경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두 개의 신을 섬겼는데 미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던 아프로디테 여신, 그리고 올림푸스의 주신이었던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읽어보시면 사실 이 내용에 얼마나 음란한 내용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많은 신학자들이 왜 이러한 것들이 이 문화에 들어갔을까 봤을 때 이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도둑질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간음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죄악의 근본된 그 심리가 깔려있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음란한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배경 가운데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문맥을 가지고 우리 배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의 내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규정할 때, 정의 내릴 때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들도 정말 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지, 아, 저 사람은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지 라고 인식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그런 설문조사가 한번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제가 찾다가 제가 끝까지 못 찾았는데 크리스찬의 비율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 크리스찬의 비율이 50%가 넘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70에서 80%는 될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 정체성을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하지만 실제 삶에 가서는 그리스도랑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nominal Christian,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지. 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1세대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 하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 예수님을요, 예배와 기도의 대상인 주로 인식하고 살아갔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지금 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시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쓰여진 기간을 따져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이전에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나오는 이 고백은 가장 초대교회의 그 첫 고백과 제일 근접한 고백이라는 거죠. 복음서 이전에 쓰였던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 1세기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경배한다는 것이 뭐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말씀을 펼쳐서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쫙 살펴보시면서 여기에 주 예수라는 표현에 한번 밑줄 그어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뭐 그리스도 예수 주 이렇게 돼도 되고요, 주 대신 예수 이것도 되고요, 주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같이 많이 붙어있는지 보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얼마나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도 나오죠.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9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이십니까? 이 패턴이? 이게 바로 1세기 초대 교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이 대부분의 구절들은 단순히 그를 존경하고 그의 어떠한 인격을 높이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그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좀 새겨봅시다. 오늘 이 표현만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돼요. 눈을 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이 expression, 이 표현을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되거든요. 다시 보세요. 주라는 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주,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1세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까지도 이것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뭡니까? 요즘에 뭐 예전에는 뭐 철수영이라고 하지만 시대가 지났어요. 요즘에는 지훈이라는 남자 이름이 제일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에는 여자아이들 끝 이름이 율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뭐 소율, 뭐 희율, 뭐 이런 하율, 이런 이름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름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1세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옆집 아이 이름일 확률이 많은 이름이었어요. 시몬, 사이먼, 주다, 유다, 그리고 지저스, 예수. 이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이 1세기 이후부터 이 유대 문화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완전히 거의 사라지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더 이상 예수로 만들지 않았어요. 또 다른 의미로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성한, 그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너무나도 그 흔하디 흔했던 그 1세기의 어린아이의 이름으로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그분은 우리를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것에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리고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He sympathizes.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그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와 같이 살아가신,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이십니다. 자, 주 예수,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뭐죠? 이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면서 그리스도라 바뀌었는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마샤르, 이 기름을 붓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죠. 그게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이전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신 희생양이신 어린 양이시지만 그 제사를 치러주신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시며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기도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요, 장시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부르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사실 보면 아름다운 미사어구를 붙여서 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긴박하고 나의 힘만으로 어쩌할 수 없는 그런 환란과 성경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던 그 짧은 기도가 성도를 구원한 역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장시간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극도의 위기에 처한 순간 내가 순간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 같은 거 마시다가 그릇 떨어뜨릴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인스팅티브로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막 어머나, 아이고 엄마, 아버지 하는데 어떤 분들이 주여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식당에서 저희 이 친교실에서 내려가는데 이렇게 그릇을 하나 탁 떨어뜨리시는데 주님 딱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짧은 순간 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칼을 들고 막 그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항복판에서 적군의 화살이 날아오는데 방석을 하나 탁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주여 몇 마디 외치면서 때로는 그냥 겉으로는 야 하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격렬하고 정말 격동으로 자기에 있는 그 전 존재를 던지면서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들이 있다는 거죠. 외마디 외침. 그러한 기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간절한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문제라서 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이 안에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기도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닿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든 간에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돌아봐도 상황이 나아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기도했다고 나한테 어떤 뭐 힘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성도의 부르짖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싸움이 다 끝난 이후에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진짜 듣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참 이렇게 또 응답하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좀만 한 5분 정도 더 집중하십시오. 자,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제가 오늘 포커스 마지막 하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각처에서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각처에서. 원래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 때는 보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지역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를 섬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한 겁니다만 저는 오늘 이 강조점을 좀 뒤집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각처에서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을 보면 in every place, 모든 곳에서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 주님 거기 계셨더라. 시편 139편 시인의 고백이 아닙니까? 아무리 내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고, 내가 봐도 추악하고 더럽고 죄짓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주님은 계셨고, 내가 남들 모르게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고독의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계셨던 거죠. 각 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거하는 각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에서, in every place,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각 그 처소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 임하는 복된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가고 계시더라도 모든 장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